예, 제가 참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 여기 시편 1편 1절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의 성구라고 할 수 있을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꾀를 주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의 생각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듣는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가 악인에게,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의인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정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존재됨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됨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죠. 사무엘 스마일스나 스티븐 코비 같은 위대한 그 학자와 저술가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존재됨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스페인 철학자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해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론을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삶이 결정된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시발점에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어떠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과 말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면 그것이 삶이 되어서 운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말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성을 날마다 점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무 좋아하십니까? 나무 좋아하세요? 어떤 나무를 좋아하십니까? 예, 뭐 다양한 나무들을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나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소나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나무형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상 토박이 소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소나무는요, 높은 곳에 있을 때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더욱더 소나무가 빛을 발휘하죠. 나뭇가지의 형상이 사방으로 뒤틀려져 있어 바람에 시달리고 쌓아온 아픈 흔적이 고스란히 자태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또 이 소나무는요, 바위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바위, 정말 기암 절벽에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자라는 것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뒤틀린 소나무를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한국과 같다. 한국 사람들의 그 사람의 한국의 한국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바로 소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세의 바람 속에서 견뎌온 모습이며 끝없는 겨울의 순환 속에서도 푸른 잎을 지켜온 투쟁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 소나무가 바로 한국 사람들과 그 정서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나무의 아름다움은요, 바로 그를 시달리게 한 그 바람으로부터 옵니다. 옛날의 시인 묵객들은 소나무 바람 소리를 송금이라고 불러서요, 이 소나무 바람 소리를 듣고 검은 꽃 소리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소나무는 바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땅속 깊이 뿌리를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소나무의 특징인 것이죠. 소나무의 근본적인 특성은 심근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깊은 뿌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곳에 뿌리를 박으면 옮겨지지 않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소나무는요, 바로 이 본질과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세를 살아가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한 나무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버드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버드나무는요, 물이 흐르는 냇가의 아주 낮은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버드는요, 부드럽고 섬세하기 때문에 언제나 노래를 부르고 이 곡을 짓는 가인을 연상시킵니다. 수양제가 행궁을 짓고 음란하게 놀 때 그 강 언덕에 심었던 나무가 바로 버들나무라는 것이죠. 버들나무를 떠올리면 뭘 떠올릴 수 있냐면요, 향락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지상에 있으면서 그 가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알기 전에. 또 하나님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에 빠졌을 때 나무들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든 나무가 가지가 바로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나무들이 가지가 다 수직으로 뻗어 있는데 버드나무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 수양버드 가지만이 땅을 향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소나무처럼 저항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흔들리고요. 또 땅의 중력에 대해서도 대단히 순응적입니다. 버드나무의 특성은요, 앞에 소나무가 심근성이었다라면 버드나무의 특성은 천근성입니다. 얕은 뿌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뿌리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버드나무라는 것이죠. 금방 이 나무를 옮겨 심어도 살아날 수 있는 나무. 또 이별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요, 현세적인 쾌락의 나무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근성의 문화와 청근성의 문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근성은요, 이념이나 정통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대륙의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이나 이런 대륙의 그 대륙을 품은 나라들의 문화가 바로 이 신근성의 문화라고 합니다. 본질을 추구하고요, 변화에 쉽게 반응하지 못하고 늘 한결같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이 특징이 있는 것이죠. 청근성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식과 수용이 적응이 잘 되는 해양성의 문화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 근대화를 중국과 한국은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이용했던 민족이 바로 섬나라였던 일본이었다라는 것이죠. 둘 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그 뿌리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근성과 같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는 신근성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유연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장단점들을 다 흡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나무같이 우리가 신근성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현세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6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1차, 2차 도피 생활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앞으로 다윗이 10년의 도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 몇 년이 남았습니까? 10년에서 6년을 빼면 굉장히 수학을 잘하십니다. 이제 4년의 이 도피 생활, 3기의 도피 생활이 남아 있는 것이죠. 도피의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향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연민의 마음으로 이제는 점점 더 다윗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생명을 두 번이나 이 보존해 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었고 다윗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정 왕국에 합당한 차기 왕으로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존재로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련을 이제는 막바지를 겪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 왕과 그의 왕가는 몰락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3차 도피 생활을 4년의 기간 동안 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선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내에서 만약에 자신이 사울에게 발각되게 된다면 자신들이 전멸할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그가 단념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전사들과 함께 또 그 전사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 아기스의 거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에 의하면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울이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리고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판단을 해오던 것과 달리 이제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태도의 변화를 삶의 방향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순간부터 두려움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블레셋으로 도피하면 사울이 단념하리라.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들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컨디션이 좋으면 결정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결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시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집중하다가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면 꼭 그 결정이 실수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됐던 다윗이었는데 사울왕의 어떠한 공습과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의 추적을 피해 자신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식량을 확보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인간적인 그런 동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는 당연히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왕국에 그것도 차기 왕으로 준비되고 있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국인 블레셋 지역을 향해서 망명을 결정했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 혼자 단독으로 이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실수하세요? 우리는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수를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의 실수,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가지고 그 과오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뭔지 아세요?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실력이라는 것이죠. 지금 솔직히 다윗이 이 타이밍에 이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6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이 사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울왕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밤에 잘 때 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20살이에요. 근데 볼일을 이렇게 침대에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엄청난 징계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의 자세와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그러니까 그가 신근성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세를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천근성의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식과 방법에 의존하여서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이끌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은 또다시 강력한 죄의 원죄의 중력에 이끌려서 연약한 재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너무나 약하고 범죄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결정을 했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 공동체를 버려두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것을 결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다윗의 결정이 가까운 장래에 많은 문제들을 이제 양산해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성이 미래에 엄청난 파급효과로 밀려온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히 뿌리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가드의 도망함을 통해서 사울왕의 수색을 당장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의하면 리더인 다윗의 결정이 그의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결정이 다윗만 죽이고 다윗 가문만이 멸망하게 된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실수와 다윗의 결정, 리더의 결정이 다윗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에게 똑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리더 한 사람의 바른 결정과 하나님 없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명목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개인과 자기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상반된 얼마나 상반된 결과를 낳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은 전투 가능한 장정만 600명이었습니다. 또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 정도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리더로서의 그 결정이 다윗의 공동체의 운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에는요, 이 고유명사 다윗의 이름 뒤에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가 하나 더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라는 단어가 다윗 뒤에 붙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 그가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보통 성경에서 두 번 같은 명사가 등장하거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아세요? 아유, 역시, 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결정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신앙의 용장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는 안타까움을 성경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사무엘상 26장 19절에 기록된 다윗의 대적들이 바랬던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대적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그의 지금까지의 신앙이 오랜 도피 생활의 고달픔 가운데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싹트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이제 3차 도피의 시작점에서 다시 이러한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도피 생활 중에 얻게 됐던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아이노함과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여인들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또 600명을 따라왔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끌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였던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들이 이제 누구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함과 평안함을 어떻게 합니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와 동거하였다라는 표현이 3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동거하다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 아샤브라는 단어, 안다,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망명객의 신분으로 블레셋 지역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을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땅을 요청한 그날에 바로 시글락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은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에게 원래는 할당된 하나님의 유업이었습니다. 시글락은 팔레스타인 남부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블레셋 지역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곳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좀 그럴듯한 이야기들,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이야기들만 좀 기록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 다윗의 실패와 어리석은 결정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른 믿음 안으로 견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결정적인 실수를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실수를 정당화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절대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이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절대화시키거나 나의 알고 있는 가치를 절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 리더의 그릇된 판단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큰 고통을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왕국을 통치하기 이전에 보다 좀 작은 소규모의 집단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 위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그 리더의 선택이 어떠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물론 직접적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자신이 이제는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의 말씀부터 다윗이 유다 변방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들을 다 누군지 아세요? 다 블레셋에 옹호하는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공격하면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누구를 공격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다를 옹호하는 그 족속들을 공격했다. 네겝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여라무엘과 겐 족속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들을 이 블레셋 근방에 있는 블레셋에서 옹호했던 족속들을 죽이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인 다음에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앴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침략한 곳에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은 것은 자신의 침략 행위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발각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원히 자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의인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착합니까? 아기스가 착합니까? 아기스가 착하다고 차마 얘기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바보같이 믿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도 주고, 물론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겠지만 다윗 나름대로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뭔가 열심히 나름의 선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윗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범죄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실패한 후에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의 전염성이 더욱더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믿어왔던 리더를 속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하가 아니라 그가 아기스의 신하로 자처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사명과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첩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어떻게 합니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반복할 뿐이며 더 큰 죄악과 더 큰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도 참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만약에 다윗이 동의하는 표현을 하자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평생의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라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싸움에 앞으로 이제 신정왕국의 차기 왕이 될 다윗에게 블레셋 장수 중 한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오히려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의 나라와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방향성으로 인해서 그릇된 선택을 행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대적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겨우 시작이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곤란한 환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버무립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건 뭡니까? 치겠다는 겁니까? 안 치겠다는 겁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대답이 다윗의 분명한 찬성의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왕의 호위대장이란 조건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이후에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황무지에서 다윗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 사울왕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을 향해서 네가 그러고도 호위대장이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였던 다윗이 이제 누구의 호위대장이 되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의 호위대장이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소명과 사명의 길 위에서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근성의 삶을 살아오던 다윗이 본질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던 다윗이 현세의 그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이 청근성의 삶을 선택해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에 대한 전운이 28장 2절 이제는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씩 그 결과들이 찾아오고 있고 다윗은 자신의 동기와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과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회 이제는 회복의 그 과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울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타이틀만을 가지고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가치와 방향성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이 실수의 모습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얼마를 주셔야 되죠? 제가 권사의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리 플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크와 러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한다라는 것이죠. 아, 누구나 그것을 다 같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크는 어떤 뜻입니까? 좋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러브는 사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에리 프롬은요, 라이크와 러브를 착각하고 있는데 현재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라이크합니까? 러브합니까? 아, 고양이가 쥐를 러브합니까? 그러면 쥐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준비한 치즈를 어떻게 합니까? 쥐에게 줘야지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고양이는 쥐를 라이크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좋아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바로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러브는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 바로 러브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없는 교회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나의 직분을 좋아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신다라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심사숙고하여서 내가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결심과 열심을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온전하게 처음부터 러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이크가 주님을 만남으로 러브로 점점 더 변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의 삶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기쁨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신의 성품에 더 깊이 참여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시는 서울교회와 믿음의 서울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